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에서 오늘 대선 재투표가 실시 중인 가운데 경찰과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날 나이로비 서부 키수무 지역에서는 야권 연합 라일라 오딩가 후보의 지지자들이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사람들의 투표소 진입을 막았습니다. 케냐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총을 비롯해 최루탄과 물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 참가한 19살 청년이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AFP는 경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사망자 수를 2명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소 4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케냐 대법원은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오딩가 후보를 제치고 승리한 것으로 발표된 지난 8월 대선 결과를 부정선거 등의 이유로 무효화한 뒤 재투표를 명령했습니다. 오딩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구성이 고정하지 않다며 선거 불참을 선언했고 지지자들에게도 선거를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선 케냐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러시아가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가 더욱 좋았다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다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을 돕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다른 방향으로 가며 우리의 목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는 최근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시리아 정부 지원 등의 문제로 인해 악화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돕도록 압박해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거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양국 간 무역은 북한 전체 무역량의 90%를 차지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들의 사건 당시 추가 행적이 공개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오늘 열린 김정남 씨 암살 사건 공판에서 범행이 발생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촬영된 폐쇄회로 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하나몰이라는 이름을 쓰는 동양인 남성이 다른 공범들을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하나몰이는 사건에 앞서 공항에서 장과 Y로 불리는 남성 두 명과 접촉했습니다. 장과 Y는 이후 김정남 씨를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티 흐엉과 사전에 만났고 암살 당시 주변에서 대기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들이 사건 직후 옷을 갈아입고 갖고 있던 가방 등을 버리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는 면도를 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경찰 당국은 이들 용의자들의 신발은 바뀌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하나몰이가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홍송학과 오종길, 리지연, 리제남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이 사건 당일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번 CCTV 영상에 공개된 4명의 용의자가 당시 출국한 용의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한 폭죽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4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폭발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수는 103명에 달했습니다. 화재는 현지 시각 오전 9시 자카르타 인근 탕에랑 지역 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폭발과 화재로 인해 건물 일부가 붕괴됐으며 공장 주변에 있던 자동차들도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해당 공장이 운영을 시작한 지 6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오늘 시리아 국경 지역 알카임과 라와 지역 탈환 작전을 개시했다고 이라크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시리아 국경 인근 지역으로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 IS의 이라크 내 마지막 보루로 알려진 곳입니다. 하이데르 아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IS 세력이 죽음이냐 항복이냐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해당 국경 지역에 수천 장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IS의 항복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6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탄 실험을 할 경우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고 핵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비료 생산 시설에서 생물 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평양에는 내일 구름이 많이 낍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 의원 16명이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 16명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24일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하원 의원 16명이 초당적으로 서명한 서한을 틸러슨 장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세계는 미국이 북한 김정은의 위험한 핵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바란다며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미국의 노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과의 관계 단절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08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된 북한 정권이 지속적으로 극악무도한 행위를 자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돼 살인적인 학대를 당한 뒤 비극적으로 사망한 것이 가장 최근의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북한 요원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BX 신경작용제로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화학무기 사용과 획득을 고의로 지원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무기수출통제법이 규정한 명백한 국제 테러 행위로 테러 지원국 지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상습적으로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민간 부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협박을 감행한 행위, 또 국경을 넘어 암살을 시도하고 테러 단체에 무기를 판매한 행위 등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제115대 의회에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을 촉구하는 폭넓은 공감대를 거듭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법이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채택됐고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8월 2일 발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따라 국무부는 90일 이내에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시한 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31일입니다. 앞서 2일 상원 민주공화 양당 의원 12명도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5일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논의 진행 상황을 묻는 BOA의 질문에 법에 명시된 기준 아래 신뢰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 9년째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태평양에서 수소탄 실험을 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이를 감행할 경우 무모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대기권에 스며들어 낙진 피해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전 세계가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 world would be outraged if they did that because the reason you have the limited test ban treaty is because
올브라이트 소장은 25일 비오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기권에서의 핵실험은 수백,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암에 걸리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핵실험 금지 조약을 발동한 요인 중 하나는 1950년대 핵 보유국들의 대기권 핵실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고위 당국자인 리용필은 이날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리용호 외무상이 언급했던 태평양에서의 수소탄 실험 계획을 묵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언제나 말을 실행에 옮긴다며 태평양에서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소장은 대기권에서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방사능 물질이 대기권 상층부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낙진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예상했습니다.
Fukushima radiation was mostly contained or went into the sea. And this is directly injecting it.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의 경우 오염 물질이 통제되거나 바다로 스며들었지만 대기권에서의 핵실험은 상당한 양이 직접 대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또 지난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수소폭탄의 경우 지면에서 폭발을 일으키면서 흙과 건물 잔해 등에 방사능 물질이 붙었고 결과적으로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If they did do it, it's incredibly provocative and the blowback against North Korea I think probably would even surprise them because people just dread radiation.
따라서 북한의 태평양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도발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북한도 놀랄 만큼의 후폭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수소탄을 바다 속에서 터뜨릴 경우 역시 위험한 상황을 불러오긴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폭발 직후 물이 급속도로 뜨거워지고 이후 방사능이 물방울을 통해 해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일대 광범위한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이로써 주변 섬 등 거주 지역은 물론 해당 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핵 전문가인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차장 역시 태평양에서의 핵실험은 비극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태평양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어떤 고도에서 폭발을 일으키냐에 따라 피해의 종류도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소장과 마찬가지로 1950-60년대 핵실험은 먼 지역에도 낙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태평양에서의 핵실험을 위해 항공기에서 핵폭탄을 투하하거나 탄도미사일에 폭발물을 장착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역시 폭격기나 각종 미사일이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40에서 60km를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활공폭탄에 핵실험 장비를 싣거나 선박을 이용해 태평양에 도달한 뒤 물에 부상하는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기술과 장비만으로도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한다면 미사일 발사 방식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ecause that sends the message that they have an ICBM with a ballistic missile that can carry a nuclear weapon.
그래야만 북한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가졌다는 점을 미국 등에 확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개월간 북한은 화성 12형과 14형 등의 발사를 통해 ICBM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알렸지만 핵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벡톨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벡톨 교수는 미국 정보당국이 핵을 장착한 ICBM을 포착할 경우 미국은 선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닌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비료 생산 시설에서 생물 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유기농 비료를 만드는 발효기가 생물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병원체를 배양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를 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평양 외곽의 강남군에 위치한 평양생물기술연구소를 주목했습니다. 2015년 3월에 완공된 유기농 비료 생산 기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소에 설치된 발효기를 전형적인 이중용도 품목으로 의심했습니다. 생물 무기로 쓰이는 병원체를 대량 생산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해당 설비를 유기농 비료 배양용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든지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우려입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벨퍼과학 국제관계연구소는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런 이중용도 특성 때문에 생물무기 위협은 핵미사일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북한이 생물무기로 개발 가능한 병원체를 총 13종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흑사병을 일으키는 페스트균과 탄저균, 세균성 이질을 일으키는 시겔라균, 그리고 치사율이 높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보툴리누스균 등입니다. 모두 열흘 내에 생물 무기화할 수 있는 물질로 북한은 특히 탄저균과 천연두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미국과 러시아, 한국 정부 등의 통계와 학술 연구 자료, 탈북자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됐고 시스템 생물학 전문가도 참여했습니다. 연구팀은 신뢰할 만한 최신 통계와 자료가 부족해 현재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 역량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잔설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생물무기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고 개발 역량 또한 높여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핵미사일과 함께 대량 살상무기로 꼽히는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생물무기용 병원체를 대량 생산할 역량을 갖춘 북한이 이를 무기화할 역량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은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주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병원체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대응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달리 한국군은 탄저병과 천연두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생물무기 대처에 특수화된 부대도 편성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미국, 한국, 중국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에 관한 연구를 늘리고 정보를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이 생물무기 개발 자원을 조달받는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부정입니다.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가 VOA나 BBC 같은 대북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평양에 주재한 슬린 전 대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지 등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슬린 전 대사를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영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한 비상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영국이 북한을 실질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나요?
Well, I mean, obviously I'm not a politician. But the North Korean development.
북한의 독자적 핵 개발은 인근 지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지역과 국제사회는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은 현재 실질적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세계 각국이 방어 체계와 억지력을 향상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펠런 국방장관의 발언은 현 상황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최근 영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국제사회의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는 나라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최근 영국 BBC 방송이 대북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이 대북 방송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I don't see any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BBC 대북 방송이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BBC 방송은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이해시켜주려는 노력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VOA나 BBC, RFA 같은 대북 방송을 통해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유입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지 등 실상을 알려야 합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 의문을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데요. 이 대북 방송을 시작한 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관이 당국으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거나 공간 폐쇄 위기까지 갈 우려는 없을까요?
Again, I hope not. North Korea.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왜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한 가지 측면은 바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입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섭을 원한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영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가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We ne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North Koreans with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방법을 찾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북한에 포로로 잡힌 영국의 핵과학자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제작한 이 매머드 스크린사가 북한으로부터 컴퓨터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북한의 해킹 위협 어떻게 보시나요?
We have seen allegations of DPRK using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견해를 갖고 있는 조직에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북한의 해킹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We are anybody who watches North Korea knows that the
북한 당국이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비난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은 또 자신의 체제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누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북한은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국 정부는 최근 수정된 영국 정부의 북한 여행주의보에 따라 북한에서 진행해오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요.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In line with the travel advisory, they have no choice.
영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입던 수혜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국 정부의 여행 금지 권고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영국 문화원은 영국 정부의 권고를 따라야 하니까요. 북한의 현재 도발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조치입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북한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평양에 주재하시는 동안 영어 프로그램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북한 당국의 영어 프로그램에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Well, I mean, there were lots of official comments. The official reaction was that the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매우 환영한다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는 북한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았고 또 외국인들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영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에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시나요?
Well, I mean, I think the failure of the
북한이 협상에 나올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의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협상 쪽으로 자세를 바꾸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이 택한 길이 북한 주민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로부터 영국 BBC의 대북 방송 또 영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가 북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과 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은 방한 당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하는 한편 굳건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2년 6.25 전쟁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후 모두 9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고 국회에서 연설하며 비무장지대 DMZ 혹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연설했습니다. 당시에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따라 연설 내용이 조정되기는 했지만 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6년 방한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을 상기시키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산 세력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4년 방한한 제럴드 포드 대통령도 한국 전쟁을 언급하며 다시는 전쟁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방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한국의 군사비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소련군에 의해 격추된 직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소련의 한국 여객기 피격 사건에 대해 애도와 분노를 표하는 한편 같은 해 북한이 미얀마 양곤에서 아웅산 묘소를 방문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감행한 것은 비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야만적인 행동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당시 노태우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7.7 선언을 발표하고 남북 간 긴장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1989년 국회 연설에서 대북 억지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 we actively support the peaceful initiatives of President No to build bridges to the North. And I will work closely with the President to coordinate our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평화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북한을 실질적, 평화적, 생산적 대화로 이끌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한한 미국 대통령 중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생물무기, 화학무기, 미사일보다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핵확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NPT 체제를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수락하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지 2주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DMZ 내 도라산역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다시 한번 지칭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측의 만류로 이 같은 언급을 뺐습니다. 당시 한국에 주재했던 토마스 허버드 대사는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그때 상황을 전했습니다.
He had originally planned to use the axis of evil comment again in his speech, but President Kim Dae-jung strongly resisted that.
당시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악의 축 언급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한국 사회는 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정책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입니다. 허버드 대사는 당시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이어가려 했고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원치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국을 두 차례 더 방문했습니다. 2002년에는 비무장지대, 2005년에는 오산 미군 공군기지, 2008년에는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2008년 한국에 주재했던 알렉산더 버시바오 대사는 VOA에 당시 용산 방문은 대통령이 미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통상적인 방문이었고 부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방문한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무장지대 혹은 미군 부대를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으로 재임 중 4차례 한국을 찾았습니다. 특히 2014년 마지막 방문 때에는 북한을 왕따 국가라고 지칭하며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한국을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and its people have a choice. They can choose to continue down a lonely road of isolation. Or they can choose to join the rest of the world. Seek a future of greater opportunity and greater security.
북한은 고립의 외로운 길을 걸을 것인지 국제사회에 합류해 보다 큰 기회와 안정, 존경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1974년 방한한 포드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제의 전쟁 두목, 1983년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쟁 광신자라고 비난했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2002년 한국 방문도 전쟁 행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폴란드에 진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폴란드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부채는 폴란드 공산정권 시절 북한에 납품된 MI2 군용 헬기 등의 대금을 미납하면서 발생했고 폴란드는 북한 부채의 절반 이상을 탕감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가 432만 달러의 북한 채무 중 39%인 170만 달러만 돌려받고 남은 빚을 청산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 재무부 대변인실은 25일 VOA에 북한의 부채는 2012년 탕감됐다며 관련 협의는 2011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협의 내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2011년에 이행했으며 2012년 초 남은 빚은 모두 청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가 단독 입수한 폴란드와 북한의 채무 탕감 협정문에 따르면 북한의 부채는 2011년 기준 431만 8,355달러였습니다. 협정문은 2011년 6월 1일 평양에서 체결됐으며 북한의 부채의 1986년 폴란드 공산정권과 북한이 체결한 MIE 군용 헬리콥터 제작과 납품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MIE는 1950년대에 개발된 소련제 헬리콥터며 1965년부터는 폴란드의 최대 헬리콥터 제작회사인 PGL 쥐드닉에서 독점 생산됐습니다. MIE는 아직도 북한 군대에서 운영 중으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해 6월 MIE의 대전차 미사일 사격훈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채무탕감 협정문은 북한이 조폴 해운 유한 책임회사에 선박 한 척 구매 비용으로 현금 150만 달러를 전달할 의무를 채무 변제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조폴에 대한 투자금은 북한과 폴란드가 각각 75만 달러씩 증액된다고 적었습니다. 조선과 폴란드의 앞글자를 딴 조폴 해운회사는 북한과 폴란드의 합작회사로 1967년 설립됐었습니다. 협정문은 채무 변제의 또 다른 조건으로 북한이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관 보수 공사 비용으로 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관 계좌로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 보수 공사는 양국 외교부 대표들이 정한 원칙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협정문은 이러한 북한의 의무 사항이 이행될 경우 폴란드는 남아있는 261만 8,355달러를 청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폴 해운회사 선박 구매 비용에 대한 대금의 납부 기한은 협정문 서명 후 90일 이내, 대사관 보수공사 비용은 서명 후 6개월 이내까지였습니다. 만일 북한이 선박 구매 비용과 대사관 보수공사 비용을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납부 기한 만료일로부터 다시 90일 안에 미납금의 연이자 4%를 부과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조폴 해운회사를 지난해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북한이 운송업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품의 불법 수송을 촉진한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스웨덴과 스위스, 핀란드 등을 비롯한 국가들에 40년 넘게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국가는 VOA에 현재로선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불법 구금 실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니라 일반 교화소에도 정치범들을 수감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뿐 아니라 일반 구금시설인 교화소에도 상당수의 정치범들을 수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26일 발표한 북한의 교화소에 관한 보고서에서 양강도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지방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교화소가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 범죄자들뿐 아니라 많은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정치범이 가장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정치범 관리소에 최소한 12만여 명뿐만 아니라 정치범들이 다른 구금시설에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구금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12호 전거리 교화소와 1호 개천 교화소 등 확인된 교화소가 6곳, 그리고 신의주 교화소와 사리원 교화소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교화소가 1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교화소에 수감된 인원이 몇 명인지 또 그 중에 정치범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능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범죄로 간주될 수 없는 범죄 혐의로 이들 교화소에 수감돼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서울에서 직접 청취한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분석을 비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형법을 검토한 결과 교화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정치범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형법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범죄를 금지하는 규정 이외에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같은 일반적으로 기본 권리로 간주되는 행동을 범죄시하는 조항들도 많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함경북도에 있는 12호 교화소인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된 여성 수감자들도 정치범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12호에 수감되어 있는 1,000여 명 여자 수감자들 중에 800여 명이 강제 북송을 당한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1951년 유엔 국제난민조약에 의하면 그렇게 강제 북송을 당했다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범이거든요.
보고서는 북한 형법을 보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화소에서도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여건 아래 강제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식량 배급으로 수감자들이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은 매우 고되고 때로는 위험한 수작업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의약품과 치료시설 부재가 더해지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수감 중 사망한다며 이렇게 사망한 수감자들의 시신은 수감시설 인근에 버려진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BOA,
Washington. 저희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는데요. 시 주석의 집권 2기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예. 로힝야족 난민이 계속 늘면서 유엔과 미국 정부가 각각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 뒷조사를 하는 작업에 자금을 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전화 통화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시 주석에게 전화로 환담을 했는데요.
예.
통화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시 주석의 대단한 승격을 축하한다면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현안인 북한과 통상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언론에 확인을 했고요. 중국 관영 언론도 오늘 통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승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 끝난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막을 내린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예.
당헌에 시진핑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명기하면서 시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지도자인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수뇌부인 7인 상무위원회를 포함한 25인 정치국원에 시 주석 측근들을 대거 포함시킨 반면에 후계자 지명 관행은 또 생략함으로써 시 주석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1인 체제가 앞으로 더 굳어질 것으로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 주석에 대한 권력 집중이 심화됐다 이렇게 이제 외신들이 조금 비판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승격이라는 뭐랄까요 다소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폭스 경제 방송하고 대담을 했는데요. 이번 당대회 결과는 중국에서 사실상 전무했던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시 주석을 주석이 아니라 중국의 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강력한 지도자가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예. 실제로 두 정상이 자주 통화를 하고 또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을 했는데 중국 관영 언론에서도 어제 이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국제 전문지인 환구시보가요. 오늘자 사평에서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시진핑 총석이 연임을 축하했다고 전하고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는 미중 관계와 관련한 적극적인 신호를 낸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또 두 정상이 인간적인 친분을 쌓아가고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신문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기간에 양호한 개인 친분을 형성하고 원활한 소통 기조를 마련했다면서 이런 소통은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됐다고 적었습니다.
네. 다음 달 이제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양국에서 조금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모양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요. 2주 안에 시 주석과 부인 펑리 위안 여사를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면서요. 다음 달 중국 방문이 역사적인 여행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음 달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는데요. 중국에 머무는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한편 다양한 경제 문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걸로 백악관이 앞서 밝혔습니다.
예.
베이징에서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서는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더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등 당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로힝야족 난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들이 정부군 공격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피신하면서 지난 8월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방글라데시로 몰린 숫자만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 밖에 인도나 다른 나라로 향한 난민도 많은데요.
예.
군인들이 로힝야 주민들을 내몰고 있는 이런 상황을 유엔이 인종청소로 규정했습니다. 인종청소란 것은 특정 민족을 강제로 청소하는 듯 없애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예.
국제사회는 미얀마 당국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나서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요, 어제 미얀마 정부를 상대로 북부 라카인주에서 즉각 군사행동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라카인주는 로힝야족 중심 거주지인데요. 영국 주도로 작성한 이번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요, 미얀마 군 당국과 무장 그 자경대가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힘을 이용해서 로힝야족 재산을 파괴하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또 이번 난민 사태의 발단은 로힝야 무장 세력이 지난 8월 25일 현지 경찰관서 등을 공격한 사건이라는 지적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의안 초안에서 난민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까?
네, 미얀마 당국이 민족과 종교적인 차별 없이 로힝야족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요. 모든 난민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결의안 초안이 촉구했습니다.
예.
하지만 결의안이 최종 채택될지는 알 수 없는 형편인데요. 미얀마의 오랜 동맹인 중국이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걸로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예.
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 하나여서 거부권 행사하면 결의안 채택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도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요?
네, 미 국무부는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얀마 군 수뇌부에 대한 표적 제재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 상원도 이번 주 진행된 소관 그 상임위원회에서요, 미얀마 당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맞붙은 민주당 진영이 당시 트럼프 후보의 뒷조사를 하는 작업에 자금을 댔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 언론들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지난 대선에서 클린턴 진영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법률회사 퍼스킨스 코이를 통해서 러시아와 트럼프 후보의 연관 관계를 캐는 작업에 돈을 댔다는 건데요.
예.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면은 이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이를 위해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 했다는 의혹인데요.
네.
현재 연방의회와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쪽에서 자금을 대서 상대 후보죠, 트럼프 후보의 뒤를 캤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정치권에서 종종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선거 기간 중에 약점을 잡기 위해서 상대 후보의 배경이나 배후를 조사하는 게 정치권에서 흔하게 있는 일인데요.
예.
이 보도에 등장한 퍼킨스 코이는요, 클린턴 진영과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를 대리하는 법률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그 조사업체 퓨전 GPS를 고용해서 조사 작업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사실은 퓨전 GPS사가 관련된 법정 소송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요청을 받은 퍼킨스 코이 측이 이걸 다시 이제 퓨전 GPS에게 일종의 하청을 준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청을 받은 퓨전 GPS 측이 다시 전직 영국 정보요원 크리스토퍼 스틸 씨에게 이 작업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예.
원래 퓨전 GPS는 공화당 경선 당시에 공화당 후원가의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후원가가 지원을 끊었고 이후 민주당이 자금을 댔다는 겁니다.
예,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면 이른바 트럼프 문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문건은 올해 1월에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이 담겨 있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가령 트럼프가 미인 대회 참석자 모스크바에 갔는데 여기서 호색 행각을 벌였고 러시아 정부가 이걸 트럼프의 약점으로 잡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한편 퓨전 GPS 측은 해당 문건을 언론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었죠.
네, 물론입니다. 문건에 있는 내용이 다 가짜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스틸 씨가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이 퓨전 GPS 측에 전달을 했고, 퓨전 GPS는 이걸 퍼킨스 코이의 이 마크 엘리아스 변호사에게 넘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던 연방수사국 FBI도 이 스틸 씨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문건에 담긴 내용 일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이미 워싱턴 정가에서 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스틸 씨가 FBI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BI는 스틸 씨에게 돈을 줘서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예.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또 이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스틸 씨는 영국 정보기관에서 러시아 쪽 일을 했었는데요. FBI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은 정보 수집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트럼프 후보의 뒷조사와 관련된 데 어느 정도 자금을 쓴 겁니까?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이 공개된 선거운동 비용 기록에 따르면 클린턴 진영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퍼킨스 코이의 법률 비용으로 560만 달러를 지급을 했고요. 또 DNC는 2015년 11월부터 36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얼마가 그 해당 작업의 대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러시아 스캔들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그런 보도일 수도 있겠군요.
네. 해당 보도가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민주당 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금 모금 행사 참석자 텍사스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클린턴 진영과 민주당이 돈을 주고 이런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는 게 참 슬프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하원 정보위원회 측은요. 퓨전 GPS 측의 은행 계좌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회사 측이 이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입니다. 황해도에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0도. 청진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17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다가 낮 기온은 11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에서 대선 재투표가 치러진 오늘 경찰과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대 간의 충돌로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AFP와 로이터통신은 한 남성이 수도 나이로비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고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케냐 서부 호마베이와 키스무에서도 각각 한 명이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날 나이로비 서부 키스무 지역에서는 야권 연합 라일라 오딘가 후보의 지지자들이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사람들의 투표소 진입을 막았습니다. 케냐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총을 비롯해 최루탄과 물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케냐 대법원은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오딘가 후보를 제치고 승리한 것으로 발표된 지난 8월 대선 결과를 부정선거 등의 이유로 무효화한 뒤 재투표를 명령했습니다. 오딘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며 선거 불참을 선언했고 지지자들에게도 선거를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선 케냐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수반이 오늘 스페인 정부의 자치권 발탁 계획 관련 공식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었으나 발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푸지데몬 수반은 이날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 30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 연기한 뒤에 발표 계획을 아예 취소했습니다. 푸지데몬 수반은 이날 오전 상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스페인 정부가 자치권 박탈을 강행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중앙정부는 헌법 155조를 발동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자치권을 발탁한 뒤 조기 지방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결안이 내일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한 폭죽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4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폭발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수는 103명에 달했습니다. 화재는 현지 시간 오전 9시 자카르타 인근 탕헤랑 지역 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폭발과 화재로 인해 건물 일부가 붕괴됐으며 공장 주변에 있던 자동차들도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해당 공장이 운영을 시작한 지 6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들의 사건 당시 추가 행적이 공개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오늘 열린 김정남 씨 암살 사건 공판에서 범행이 발생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촬영된 폐쇄회로 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하나몰이란 이름을 쓰는 동양인 남성이 다른 공범들을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하나몰이는 사건에 앞서 공항에서 장과 와이로 불리는 남성 두 명과 접촉했습니다. 장과 와이는 이후 김정남 씨를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티 흐엉과 사건 전 만났고 암살 당시 주변에서 대기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들이 사건 직후 옷을 갈아입고 갖고 있던 가방 등을 버리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는 면도를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 당국은 이들 용의자들의 신발이 바뀌지 않은 점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하나모리가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러시아가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가 더욱 좋았다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다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을 돕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다른 방향으로 가며 우리의 목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는 최근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시리아 정부 지원 등의 문제로 인해 악화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오늘 시리아 국경 지역 알카임과 라와 지역 탈환 작전을 개시했다고 이라크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시리아 국경 인근 지역으로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 IS의 이라크 내 마지막 보루로 알려진 곳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